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보레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보레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오레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함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보레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보레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결정적인 시험을 조심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들을 가로막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모압과의 싸움은 이게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데리고 온 부오르의 아들 발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23장, 24장까지 쭉 그 이야기고 또 그 본문이 상당히 짧지 않고 비교적 길어요. 그리고 모압과 싸우면서 부오르의 아들 발람을 죽인 이야기가 25장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모압과의 싸움을 상당히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벌어진 아주 결정적인 싸움이었다고 할 수 있고 또 이 싸움이 뭔가 승리를 가지고 오기에는 이게 만만치 않은 그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 부호르의 아들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언급이 되는데 사실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길게 지금 이 모압과의 싸움, 특별히 그 가운데 부호르의 아들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던 이 시기에 점 잘 치는 부오르의 아들 발라함이 활동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 기록뿐만 아니라 그 모압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통해서도 입증된 바가 있어요. 당시에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하나는 결정적인 국면에서 이제 결정적인 시험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가나안 입성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그리고 첫째 딸 가데스에서 출발해가지고 다 에돔을 에둘러 오고 뭐 그러면서 아모리 왕 시온과 싸우고 아르논 골짜기 건너고 이렇게 했지만, 여튼 뭐 이런 모든 상황들을 앞두고 이제 어떤 새 시대가 펼쳐지고, 그리고 아, 저 요단 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이구나, 이제 모든 이 광야 여정이 다 끝이 났구나 하는 뭐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질 만한 그런 장소, 또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하나님의 군대가 사기가 아마 하늘을 찌를 듯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요단 동편에 있던 거대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모압 평지까지 온 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끝이 났다고, 모든 것이 이제 다 상황이다,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었구나, 뭐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정적인 이제 시험이, 어떤 결정적인 유혹이 밀려온 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고단하고 어려워서 당하는 시험도 있는데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그 순간에 당하는 시험도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당하는 시험과 아,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이 고비만 넘기면 되겠구나 하는 그 상황에서 당하는 시험은 또 이게 결이 이게 좀 많이 다른 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어서 겪는 시험보다 사실 더 어려운 시험이, 모든 문제가 술술 풀려가고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당하는 시험이 어쩌면 이게 더 어려운 시험이고 더 결정적인 시험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압 왕 십보라의 아들 발락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를 상당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아모리 왕 시온을 공격할 때는 미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했는데, 롯의 후손이거든요. 모압이 롯의 후손인데 롯의 후손을 무작정 공격하지는 않았을 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보라의 아들 발락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자기들을 정복한 아모리 왕 시온이거든요. 모압을 이긴 아모리 왕 시온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보다 더 거대한 힘을 가진 아모리 왕 시온도 이스라엘을 막다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 이게 뭐 이 하나님의 군대를 대항한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당시에 아주 유명한 점쟁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무당, 아주 용한 무당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부오르의 아들 발람을 데리고 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오르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도올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민족의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십보라의 아들 발락은, 모압 왕 이 십보라의 아들 발락은 나름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축복의 말이나 저주의 말이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십보라의 아들 발락, 이 모압 왕은요,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을 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이 있지만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이 있고 뭔가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시포르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요 복체를 동원해 가지고 그 초자연적인 힘을 자기가 좌지우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무당은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영적인 힘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그게 다 무당이에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여튼 여러 가지 어떤 이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자랑하고 또 그렇게 광고하고 또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 꽤 많아요.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영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 뭐 특별히 신유, 통변, 예언, 뭐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한다 이렇게 광고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거를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독교 무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영적인 세계 또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언어를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부오르의 아들 발라함은 주목할 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상당히 유명한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 무당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모압 왕의 초빙을 받아올 정도로 아주 끝발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서도 알지만 나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밤에 왜 밤에 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밤중이 뭐 어떤 고요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영감이 떠오르는 시간이었는지 몰라도 여튼 발람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도 하시거든요. 오늘 보면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모압 왕의 사신들이 와가지고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해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들어봐야 돼.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하나님과 대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거죠. 오늘 보면 12절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물론 하나님이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여하튼 발람은 갈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다. 이런 거를 다 충분히 다 듣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압 귀족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헛수고하고 돌아간 거거든요. 물론 발락이 두 번째 더 높은 고관을 더 많이 보냈다 그러고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뭐 이렇게 요구했을 때 발람이 결국에는 따라가요. 그런데 그것도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게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두 번째는요 또 하나님이 가라 그러세요. 물론 조건이 달려있죠.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가지 마라 그러시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시고 그들이 복받은 사람들이라 그러시고, 물론 두 번째는 가라고 하시지만 사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은 아닌 거예요. 이를테면 가서 저주하는 거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일 또 묵상하는 본문을 보면 나귀로부터 막 책망도 받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있는지 이거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정체가 뭐냐 이거를 밝히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옛날 이야기고 또 발람이 어떻게 되고 성경이 발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은 발람이 결국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군대 앞에 큰 올무를 놓는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 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옛날에 살다가 정말 그렇게 심판받아 죽은 사람이고 성경이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짓을 하는 악한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처음부터 알아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에 마태복음 묵상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 거짓 선지자가 표적을 행해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야 저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야, 저거는 악한 거야 이렇게 말하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냐? 혹시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냐? 이런 거를 확인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처음부터 확실하게 딱 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 사람이 진짠지 가짠지 이거를 조금 시간을 두고 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뭔가 이렇게 영적인 말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손치더라도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일이에요. 헷갈리는 일인 거죠. 그게 사실 우리 인생의 시험거리이기도 하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민수기 22장, 23장, 24장, 25장까지 길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 차근차근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결정적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선한 분별력 배우면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